창세기 9번 메시지. 계속 최종적인 완성을 보기로 합시다. 앞에 메시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완성의 첫째 항목은 나타나고 대표된 하나님께서입니다. 그것이 절정이었습니다. 이 점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의 축복을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고 대표할 사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풍성하지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의 피조물에게 그의 풍성한 축복을 줄 기회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산 피조물들이 나오기까지는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진 산 피조물을 이 땅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이란 좋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라고 우리는 여러 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란 곧 형상과 통치권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당신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그분의 표현과 대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제사장직과 왕권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멜기세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축복은 항상 제사장직과 왕권과 함께 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제사장직과 왕권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직과 왕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이고 왕권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직분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형상을 반사하는 한 우리는 왕권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즉시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만약 단체의 사람인 아담이 전갈이나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전갈이나 뱀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한 셈이 됩니다. 땅은 전갈과 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됐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침실에 200마리의 전갈들이 당신의 거실에 200마리의 뱀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사람을 생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고, 천이 십만이 되고, 십만이 백만이 되고, 백만이 십억이 되고, 마침내 온 세상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하는 아름다운 얼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비록 사람은 타락했지만 아직도 놀라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지만 개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개가 얼마나 좋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처럼 사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든 간에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참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 수 있는가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나타내고 대표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나타내고 대표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복음 전파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모든 것은 지난 세기 동안의 가련한 실행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외적인 활동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속의 생명이 흘러나옴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는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사람을 이론적으로 설복하고 그들의 생각을 정복하고 그들의 관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속생명의 풍성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즙이 가득한 나뭇가지를 보십시오. 그 가지에는 생명이 흘러오고 이 흐름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는 속생명의 풍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하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확장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얻은 열매는 사람의 얼굴들이 아닌 전갈의 얼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갈이고 저것은 뱀이고 또 저것은 개구리로구나. 그래, 너희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나를 나타내는 그런 얼굴은 별로 없구나.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렵니까? 전갈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까? 당신이 맺은 열매가 곧 당신의 표현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과나무라면 결코 귤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복숭아나무라면 결코 바나나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나나를 맺으려면 반드시 당신이 바나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식의 나무라면 생명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나무만이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 애써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모든 지방교회들이 확장되어야 하지만 결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합당한 열매 대신 모아빈을 산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기가 끝날 때까지 그를 시험하고 나서 그에게 씨를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아래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실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삭을 낳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절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영어 문자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이즈로 시작합니다. 그 둘은 매우 흡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확장되어야 하지만 사라를 닮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예는 롯의 두 딸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열매 맺기를 의논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 아버지에게는 자손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로 후사를 낳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낳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자손들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얼굴들이 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완성의 한 중점입니다. 복음 전파를 어떤 낮은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높은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최고 수준의 것이어서 이스마엘이나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시대에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날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인용합니다. 비록 그런 기록이 있지만 사람의 번성은 그렇게 빨리 될 수 없습니다. 한 세대를 낳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립니다. 5년 후에 한 세대를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도 사람은 아직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15년이 지나도 그는 아직 10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대를 낳기 위해서는 보통 20년이 걸립니다. 조화를 만들기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집회소를 하룻밤에 꽃으로 가득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인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목을 기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이 과수원에 와볼 때 그것은 전날과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것이고 날마다 그 전날과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로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일단 그것들이 자란 후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확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밤사이에 번식하는 버섯 같은 확장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형상과 통치권으로부터 나온 확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람과 다른 모든 생물들이 만족했다. 사람이 만족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된 후 그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널 만들었지만 너의 먹을 것은 준비하지 않았다. 하루나 이틀쯤 기다려다오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부터 나왔을 때 즉시 그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아담이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만족했습니다. 후에 우리는 참된 안식이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배고플 때 안식할 수 있습니까? 굶주리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은 만족에 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먹었고 만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만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그 영광이 시드는 썩어질 면류관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신실한 장로들에게 주실 면류관은 그들의 충성스런 봉사에 대한 보상일 것입니다. 이 면류관의 영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나타남 안에서 이기는 자들의 누림을 위한 영광의 한몫입니다.
안식의 이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마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축소형, 창조의 안식. 창조의 안식은 작은 안식이요, 축소형 안식입니다. 이 안식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요소가 안식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작은 규모의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예표.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급된 것은 다 씨앗입니다. 우리는 앞의 메시지에서 빛, 형상, 통치권이 다 씨앗임을 알았습니다. 안식 역시 성경 전체를 통해 자라고 발전되어야 할 씨앗입니다. 안식의 씨앗은 창세기에 뿌려졌고 이 씨앗의 수확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안식의 완성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의 몇 가지 예표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의 예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간증이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행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예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의 날 역시 안식의 예표입니다. 주의 날은 다가올 안식의 예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한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주님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해방시키지 않았으므로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안식을 먼저 맛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은 아직 완전한 안식이 오지 않았으므로 안식을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은 흐르고 하나님 자신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올 안식을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 있을 때도 이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당신은 안식의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서부터 단절된다면 당신은 즉시 침체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안식이 없게 됩니다. 당신이 아내와 다투면 다툴수록 당신은 더 위장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생명도 안식도 없음을 표시하는 위궤양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괴롭힐 때마다 당신이 주님의 생명을 해방시킨다면 당신은 안식을 먼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권위는 행사되고 하나님의 원수는 처리됩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줄 때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지 마십시오. 그녀에게 내가 머리인 것을 몰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사람의 얼굴을 상실하고 뱀의 얼굴을 나타낼 것입니다. 당신은 전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어려움을 줄 때 제사장으로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생명을 흐르게 하고 해방시키십시오. 거기 권위와 통치권이 있을 것이며 원수는 정복될 것이며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안식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민교회로 하나님은 표현되고 사탄은 처리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원수가 처리될 때는 안식을 먼저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개인생활에서도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물건을 산다면 당신은 안식을 먼저 맛보는 것을 상실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원수를 처리한다면 당신은 다가올 안식의 달콤함을 먼저 맛볼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논쟁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어느 날 밤 나는 어느 교회에 가련한 상황을 말해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가 전화를 해왔는데 그 둘이 교회에 가련하고 약한 상태에 대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끝내고 내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형제들의 말을 다 잊어버리시오. 만일 형제들이 교회를 나쁘다고 말한다면 교회는 형제들이 나쁘기 때문에 정말로 나빠질 것이오. 만일 형제들이 교회를 좋다고 말한다면 형제들이 좋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좋아질 것이오. 교회가 무엇이오? 교회는 바로 형제들이오. 형제들이 교회를 나쁘다고 말할 때 형제들은 형제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오. 나는 또 그 형제들에게 원수의 간교함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얘기하지 마시오. 교회 집회 가서 주님을 찬양하시오. 그들은 물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될까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형제들의 오 주여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형제들이요. 형제들이 문제에 관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형제들 자신이 더욱더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요. 문제를 야기시키지 마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오. 교회에 집회에 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오. 우리 모두는 원수의 책략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여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 말할 때마다 당신은 안식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안식을 먼저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여 주님을 찬송한다면 당신은 즉시 안식을 먼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의 실현, 천년왕국의 안식. 안식의 실현은 천년왕국의 안식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안식이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칠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늘 먼저 맛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맛본다면 우리는 분명 완전한 누림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그 안식을 먼저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가올 완전한 누림을 놓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안식의 기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아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안식의 완성. 안식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은 한 몸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안식은 단지 예표일 뿐이며 그 완성은 새 예루살렘에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서 안식을 찾을 것이므로 모두가 안식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형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 완전한 누림을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안식의 완성은 주로 두 가지 항목, 즉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과 하나님의 권위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사람도 또한 하나님과 안식했다. 만약에 당신이 창세기 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먹는 것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다. 성경의 달력에 의하면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지 않고 저녁에 시작됩니다. 나는 사람이 여섯째 날 늦게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서 나왔을 때 그는 즉시 일곱째 날로 들어갔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에게는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누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뜻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부요함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당신이 와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게는 내가 해줄 일이 없다. 내겐 내가 누릴 큰 풍성이 있을 뿐이다. 와서 나의 안식 안에서 연합하라. 나의 안식일은 너의 첫째 날이다. 나는 엿새 동안 일했다. 이제 와서 너의 첫째 날에 안식 안에서 나와 연합하라. 함께 가서 쉬자. 사람은 안식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창조된 후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발견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먹고 안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후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와서 예수를 먹으십시오. 와서 만족을 누리십시오. 와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라. 일을 잊어버려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는 내가 쉴 시간이다. 와서 나의 안식 안에서 나와 연합하자. 1936년 내가 중국의 북부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일에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었고 시험과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나는 종종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나가서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괴롭힘과 시험을 당했다. 어느 날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습니다. 너는 사람의 첫째 날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인 것을 아느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다. 왜 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포기해라. 내 일을 다 버려라. 다만 나에게 와서 안식안에서 나와 연합하라. 그 주일의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사람의 첫째 날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매우 힘겹게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일을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일곱째 날은 나의 첫째 날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일곱째 날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주의 첫째 날, 즉 주님의 날이요, 새로운 안식이요, 새 안식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운명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사람도 안식한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 당신도 만족합니다. 언제나 당신이 만족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역사가 목표에 이를 때 안식한다. 일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즉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한 하나님은 그분의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만족합니다. 이처럼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안식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홉 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이 전적으로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단지 개요에 불과합니다. 여덟 사람, 즉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전기는 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야곱과 요셉이 한 쌍을 이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제로는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이 되며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양면적인 사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되며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 즉 그 이야기, 역사, 전기와 교훈은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날 것이고 그의 원수는 처리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 우주에는 최종적인 안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약이 없이는 구약의 비유, 예표, 상징과 그림자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이 없다면 신약의 직접적인 말씀만을 가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림들도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분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다섯 가지 중요한 단어, 즉 형상, 통치권, 축복, 만족, 안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아래서 그분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풍성한 만족 속에서 안식할 것입니다.